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7월 1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주와 선지자 23장 애굽의 재앙 257에서 265페이지를 읽어보라. 모세가 바로를 처음 찾아간 후 모세와 그의 백성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기 시작했는지 살펴보라.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한가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고 생각한 왕은 그들에게 위험한 계책을 꾸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하였다. 왕은 곧 그들을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정신을 말살시킬 조치를 취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노역을 한층 더 혹독하고 무겁게 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애굽의 가장 보편적인 건축재료는 햇볕에 말린 벽돌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들의 벽은 이것으로 쌓고 거기에 석재를 붙인 것이었다. 그리고 벽돌 제조에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었다. 짚을 썰어서 진흙과 섞어서 진흙을 결합시켜야 하였으므로 이 일에는 막대한 양의 짚이 요구되었다. 왕은 이제부터 더 이상 짚을 공급해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노역자들은 스스로 짚을 구해야 했지만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다. 이 명령은 온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애굽인 감독들은 히브리인 책임자들을 임명하여 그들로 백성들의 일을 감독하게 하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의 노역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왕의 명령이 시행되자 백성들은 집이 없어 온 나라에 흩어져 집 대신에 곡초 밑동까지 모았지만 종전과 같은 작업량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했다. 이 실패로 인하여 히브리 책임자들은 잔인하게 매를 맞았다. 부주와 선지자 258.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나 적어도 시작이 순조롭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보라. 그런 경험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2.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반원들과 이야기해보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겠는가? 3.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것이 그가 거부하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삶이 실제로 그렇다고 말한 것이라고 가정해보라. 그 사람이 주님을 알도록 돕고 또 주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또 악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시기에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순종하는 엄마 교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고 그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아침에 무난 인사, 저녁에 큰절을 하면서 둔대말을 쓰는 것을 하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사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큰절하는 인증샷을 동영상을 찍은 것을 보내 올려왔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를 보고 기쁘고 행복하던지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실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상시에 엄마라고 얘기하고 또 존댓말이 아닌 반말을 쓰고 있던 아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자 그 일들을 함께 실행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녁 인사 함께 배워봐요라는 노래로서 시작하게 하고 촌을 모으고 큰절을 드리는 그 모습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침에 무난 인사를 하고 큰절을 드리면서 하루를 열고 닫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부모들은 나도 이것들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한 부모 교사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고대해 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소원, 길, 의뢰라는 핵심 단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은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의뢰하면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그리고 본문을 문단으로 세 문단으로 나눠봤는데요. 1절에서 2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첫 번째로 가져봤습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였을까? 사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불의를 저렇게 행하는데도 잘 될까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처럼 시들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오히려 내 자신의 품성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갈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풀과 같은 존재고 푸른 채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속히 쇠잔할 것이고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왜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라 했습니다. 잠깐만 하는 한 번의 행동을 성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에 계속되어지는 성실함은 결국 그의 먹을거리가 되겠다는 것, 그를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음에 왜 여호와를 깊게 맡기라 길을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책임지신다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 또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소원이 가득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누릴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 놓이질 원치 않으시고 슬퍼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것에 인하여 기뻐하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면 또 기뻐한 일을 주실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길 때 그 길에 의지하던 그 길을 주님께서 빛처럼 또 정오의 빛처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문제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다는 그러한 기도가 의문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 또 한국의 여러 정치의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만 하면 다냐,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여호와께 길을 맡기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고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위태롭다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셨고 간절한 이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확장되며 열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각자의 방법대로 전쟁터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하시면 싸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그들 민족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울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구해낼 수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한 곳에 먹을 것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나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순종으로 인하여 삶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상업의 중심지로서 매우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이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대표자 3명을 파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그 3명의 대표자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없는 분란과 다툼을 안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들은 첫째, 분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소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에게 충성을 다짐한 교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볼로파는 지식인 그룹으로서 아볼로의 웅변과 세력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바파는 유대주의적 성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사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들은 베드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소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던 지도자 그룹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근친상간 문제와 성도 간의 고소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입니다.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8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로 모든 교인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장 남자 여자의 위치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문제로 교회는 분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방언의 문제도 함께 끼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 사람을 선택하여 사도 바울에게 파견하고 사도 바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고 특별히 13장 속에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자그마치 13장 한 장 전체를 통하여 사랑이라는 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3장 전체에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문제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현재 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먼저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지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나도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나도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한 토막 있는데요. 염라대왕의 실수로 오지 않아도 될 두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옥 컴퓨터의 전산상 오류나 아니면 직원들의 실수인지 하여튼 지옥이 오지 않아도 될 두 사람이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둘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실수로 너희들을 여기에 데려왔으니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려 하는데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멋지고 아름답고 호화로운 집에서 예쁜 마누라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다음 사람 이야기해보거라.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돈도 권력도 다 싫습니다. 다만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을 떠나 경치 좋고 아름다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낚시질을 하며 실을 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끼놈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서 살지. 웃기는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마땅히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만 잘 따른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랑의 장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사랑은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사랑은 정의되는 순간 이미 그 사랑의 맛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에 대하여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화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 물, H2O 더하기 염분, NaCl의 결합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화학적인 정의가 어떻게 우리들의 어머니의 눈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 그것을 화학적인 정의로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에 의하여 정의가 되는 순간 그 참맛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바로 사랑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도 어쩌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특성이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5가지의 특성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특성들은 마치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7가지 빨, 주, 노, 조, 파, 남, 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15가지의 특성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들 배열 순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제 생각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 결핍된 영역부터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오늘 저는 그 15가지의 사랑의 특성 가운데에서 사들에 있는 5가지의 특성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과 오래 참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돔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 척 지나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다. 크리소스돔이 살던 당시 학자들이나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념은 다른 사람,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이를 무자비하게 반격하여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비겁하고 힘없는 약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 외침은 당시의 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래 참음, 인내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외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강연 중에 책상 위에 탁상시계를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거술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동안 강단에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인거솔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거솔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간은 승리자요. 하나님은 실패자다. 인간은 승리자고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테오도르 파커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버리는 인거솔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별명들을 찾아보십시오.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사마리아 사람, 나사렛 사람, 귀신의 왕,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기의 벗, 사형받아 마땅한 자. 그 외에도 수많은 조롱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오래 참는 사랑의 특성을 모두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보면 온유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남에게 인정미가 있는 것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땅을 살았던 여러 위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친절했던 한 사람을 고르라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링컨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링컨에게는 친한 친구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만큼 적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링컨을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문에 링컨을 비난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신문에 표현하기를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연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여러분은 정말로 멋진 고릴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링컨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마침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스탠톤, 너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링컨이 통쾌하게 복수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링컨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장관들을 발표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이름을 호명하면서 국방부 장관으로 스탠톤을 불렀습니다.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링컨을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그를 떡하니 안치는 링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스탠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습니다. 링컨의 온유가 스탠톤을 감싼 것입니다. 스탠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 온유를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란 부패한 사람에게 뿌리받고 살아가는 기생충과 같은 질병입니다. 진드기와 같은 것입니다. 투기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투기, 이 투기의 원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잘되는 것,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하여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태나 모양을 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기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투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죄악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투기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감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 형제를 산채로 굶겨 죽이려 했던 요셉의 형들, 자기 부하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갈았던 사울왕,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주 낮은 자리에 있던 한 유대인 모르드개를 미워했던 페르시아의 하만, 오랜 고생 끝에 자기 집에 돌아온 거지 동생을 못마땅히 하면서 속이 뒤집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투덜거린 속 좁은 형.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기의 생리는 바닷가에 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수많은 개들이 있죠. 옆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담으면 그 바구니는 뚜껑이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뚜껑이 필요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개들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놓으면 이 개들이 밖으로 기어나가기 위해서 한 마리씩 바구니를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기어오르면 끊임없이 밑에서 다른 놈들이 끌어내리기 때문에 개들을 담아놓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어도 개들이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투기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사탄의 부하들이 아라비아의 사막을 지나 성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순례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탄의 부하들은 이 순례자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제시하기도 하고 부귀영화를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술과 여자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이 순례자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대장인 사탄에게 보고했습니다. 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사탄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에게 다가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갑자기 순례자의 얼굴이 굳어지고 험상궂어지더니 바로 발길을 돌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저 사람이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사탄이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방금 너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지.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형의 마음속에, 순례자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시기와 질투, 투기를 멋지게 극복한 사람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입니다. 그는 일국의 왕자였습니다. 서민 출신의 다윗과는 엄연히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무엘상 20장 7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시기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자신에게도 위협거리였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위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회를 잡아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모든 계획을 알고 다윗을 비난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요나단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침례의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인기가 지대해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모두가 혜성처럼 나타난 나사렛 예수에게로 몰려가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는 흉하여야 하겠고 나는 퇴화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인의 정신입니다. 하늘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좀 소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고흐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명함이라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글솜씨가 좀 있으십니까? 셰익스피어나 헤밍웨이, 이솝. 어디 그들 앞에서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음악에 소질이 있으십니까? 헨델,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 품성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잠언 8장 13절,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비약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로 처방력으로 사랑이라는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샘물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치유약을 받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멋진 예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